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유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유가 지금 한 배럴당 $1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가 지금 두 달 정도 되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이렇게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석유 제품들, 즉 재고들이 계속적으로 소비되면서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사실 5월 달 들어오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25일까지 전 세계 석유 재고류를 보면 하루에 한 480만 배럴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놨던 뭐 원유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석유류 제품을 뽑아 쓰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루에 480만 배럴씩 전체 세계의 이제 석유 재고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60%는 이제 원유고요. 40%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류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가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유, 석유류 제품을 합한 재고는 2018년 이후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때 90억 배럴 정도까지 올라가 있던 전 세계 비축 양들이 지금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JP모건에 따르면 일단은 OECD 국가들 대상으로 봤을 때 6월 초 그러니까 다음 달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운영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정상 가동을 위한 기본적인 이 양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거의 6월 초쯤 되면은 그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이후부터는 이 석유와 관련돼 있는 여러 이슈들이 실물 경기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제유 재고는 2005년 이후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만 따로 놓고 보면 2014년 이후에 최저치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도 지금 석유류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화면 보시면 지금 이제 한 9월 달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량이 확보돼야 이게 뭐 파이프라인을 굴리고 그다음에 정유 공장을 돌리고 뭘 할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아직 재고가 있어라고 하지만 그 재고 가지고는 우리가 운영해 왔던 여러 가지 석유와 관련돼 있는 이런 설비들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이제 그러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고까지 지금 벌써부터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유 메이저인 쉐브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6월 달, 7월 달,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가장 취약한 그런 상황들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에 부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던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도 7월 달부터 충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익숙한 단어가 항공유죠. 항공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 지역의 재고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이 2026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2021년에서 25년까지의 평균 재고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높게 낮게 이렇게 어느 정도 밴드를 가지고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하한선을 뚫고 밑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캉스 기간들이 찾아오면 항공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항공유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 내에서 항공유 생산하는 능력이 캐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항공 수요가 높은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항공유 수요는 높은데 자체적으로 항공유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많은 전문기관들 금융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신기한 거는 배럴당 $100에서 $120 사이를 지금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잘 풀릴 것 같다 그러면 $100 밑으로 내려왔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120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그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석유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물량을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가격 스프레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내가 받을 물건하고 한 달 후에 받을 물건에 대한 이 가격 차이가 스프레드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공포감이 제일 높았을 때는 배럴당 $30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은 막혔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전 세계가 그럭저럭 또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여기에 비밀은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죠. 하루에 평균 한 1200만 배럴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 2월 달 기준으로 보면 1170만 배럴인데 보통 1000만 배럴에서 1200만 배럴, 그냥 기억하기 좋게 1200만 배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4월 달 되면은 800만 배럴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820만 배럴 정도가 되니까 전체 수요에 거의 한 25%, 4분의 1 가까이 수입량을 지금 줄인 거죠. 그러니까 배럴로 따지면은 한 350만 배럴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중국이 원유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중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 중국이 지금 올해 줄은 수입량 같은 경우에 보면 350만 배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50만 배럴은 일본의 총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소비하는 양만큼을 지금 중국이 수입을 축소를 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석유 수요를 자랑하던 중국이 갑자기 수요의 25%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국가들, 뭐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석유를 구하기가 좀 쉬워진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100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중국의 이제 국영 석유 회사들, 이 국영 석유 회사들이 아시아 국가 또는 유럽의 정유사들한테 원유를 팔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원유를 팔고 있어요. 중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유를 다른 나라에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뭐죠?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원유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터지자 말자 3월 1일인가 2일인가 바로 석유류 제품, 휘발유, 항공유, 등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에서 봤을 때 한 두 달 정도 지켜봤는데 문제 없어. 그냥 정상적으로 돌리고 석유로 제품 수출해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수입량이 지금 25%나 감소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수출도 할 수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이라든지 뭐 차량 운행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국 내에서 지금 석유류 제품 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뭐 파키스탄이나 다른 나라처럼 뭐 주 4일제, 2부제 이런 걸 통해서 급격하게 석유류 제품의 수요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석유류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중국 국민들이 이것을 사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유력한 가설은 중국이 수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것보다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비축유를 지금 시장에 지속적으로 풀고 있다. 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최대의 전략 비축유 국가 차원에서 원유를 저장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하면 막 이렇게 엄청난 전략 비축유를 막 꺼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한 4억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몇 배럴이죠? 지금 14억 배럴 가까운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참 많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 6,300만 배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뭐 5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력을 지금 중국이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제 원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축량을 보고 있으면 OECD 유럽 전체 다 합해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은 단일 국가로서는 상당히 독특한 그러한 나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런 나라와 맞먹는 수준의 전략 비축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 이거 좀 신기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 전체적인 비축유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4억 배럴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억 배럴 정도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 그다음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억 배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 막대한 전략 비축유를 어떻게 모았냐라고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하루에 1200만 배럴 정도 수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000만 배럴에서 1200만 배럴 정도를 수입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화면에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요 지금 수입하는 요 물량 중에서 한 100만 배럴 정도는 계속 비축유 물량이었다라는 해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배럴씩을 굳이 필요가 없지만 전략 비축유를 채워놓기 위해서 예비 물량으로 계속 수입을 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100만 배럴 이거 수입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지금 수입이 감소한 350만 배럴 중에서 뭐 100만 배럴, 120만 배럴 한 3분의 1 정도는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 전략 비축유를 늘리지 않고 이것을 그냥 있는 것을 그냥 쓰자라는 전략을 선택하면 중국이 하루에 한 120만 배럴 정도 수입량을 줄였다라고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맞다라고 해도 나머지 3분의 2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14억 배럴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비밀리에 저장돼 있던 저장시설 이런 여러 곳에서 지금 원유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원유가 넘쳐서 그 원유를 정지하느니 그냥 다른 나라의 비싼 돈으로 국제시세에 맞춰가지고 배럴당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판매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해서 오히려 판매에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중국 내부의 이 경제 활동이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경기가 지금 매우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했던 것만큼 뭐 원유와 관련돼 있는 석유류 제품과 관련된 수요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부진한 상태였고 그래서 석유 소비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꾸역꾸역 계속 수입을 해왔다. 그리고 그 물량이 이제 하루 아까 100만 배럴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여유분으로 그냥 저장해놨던 것이 하루에 200만 배럴 이 정도까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운송도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중국이 진행해왔던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특히 운송 부문에 있어서의 중국 내 그 석유 수요가 이미 피크를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석유 수요가 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사실 설명하기에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석유 수요 감소 중에서 이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다음에 국내 수요가 부진해서 나오는 분량은 하루에 한 11만 배럴? 12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러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은 석유를 쓰지 않고 석유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량제 쓰레기 봉투 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사실 건설 현장, 인테리어, 그다음에 의료 현장 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죠. 플라스틱, 그다음에 석유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격이 치솟고 물량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석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이것을 석유 없이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굳이 원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는 다 100% 석유를 갖고 와서 이것을 분해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하지만 나프타도 만들죠. 그래서 이 나프타가 석유화학 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아는 뭐 PP, PE 이런 여러 가지 합성수지의 이제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제품들의 기본 원료들은 따지고 보면 반드시 석유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죠. 가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스를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에탄 크래커라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춰왔는데 중국은 석유, 가스에 이어서 석탄으로 이러한 것을 만드는 작업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중국에서 이 석탄화학,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자관 중국은 콜 케미컬, 석탄화학 산업들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 나라, 이 석탄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쪽에 여러 가지 수요, 그 다음에 이익, 뭐 이런 것들이 치솟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PP 또는 폴리에틸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석탄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시설들이 대규모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석유와 석탄이 경쟁하는 관계인데 석유가 그다음에 요즘에 수입이 안 되니까 석탄이 이것을 커버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석유 수입을 확 줄여도 되겠네. 그러고 수입을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대신 석탄이라는 방정식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뭐 오래된 기술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 분들이죠. 두 사람. 피셔 그다음에 트롭세. 이 두 사람이 1925년에 석탄을 가지고 이것을 액화하는 석탄 액화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소 혼합물 이것을 이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섞인 합성 가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일부 연소로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촉매 반응을 시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상의 이런 물질들이 변신이 됩니다. 오 신기하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그 해상 봉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더군다나 에너지가 없는 나라죠. 독일 같은 경우는. 하지만 갈탄 같은 석탄은 이제 많은 나라니까 이 석탄으로 석유를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미 100년 전에 생각을 했고 이것을 특허로 출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로 수입되는 원유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수를 석탄을 이용해서 액화를 하는 기술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그 이후에 경제성 문제로 잘 활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석유 금수 조치라는 이제 페널티를 물고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자국산 석탄을 이용해서 석유를 만들어서 또 제재를 우회하는 그러한 쪽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석유를 만드는 그러한 쪽으로 그동안에 계속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석탄을 쓰는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일단 중국, 그 다음에 보면은 인도 이 두 나라가 단일 국가로서는 제일 압도적인데 중국 혼자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년에 49억 3,900만 톤의 석탄을 사용하는 석탄 국가입니다. 뭐 재생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석탄을 쓰는 나라가 중국이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보통 석탄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력 생산 이런 쪽에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엄청난 양 중에서 이 석탄 화학과 관련돼서 쓰는 물량이 한 3억 8천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사용하는 양으로 비교해 보면 뭐 한 10%도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국이 석탄 화학과 관련돼 쓰고 있는 이 3억 8천만 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양은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랭킹 3위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캘리포니아주가 독립한 하나의 나라라 그러면은 세계 7위의 GDP 국가를 가진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의 석탄 화학에서 사용하는 석탄 양만 해도 세계 3위 수준이다. 어마무시한 거죠. 놀라운 점은 이 원래 석탄 액화라는 것은 그냥 휘발유, 경유 이런 석유류 제품을 만드는 쪽에 포커싱을 맞춰왔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난 2000년대 많은 투자를 통해가지고 이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그전에는 반드시 석유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많은 기초 물질들을 석탄을 통해서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올레핀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중국에서는 석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도 석탄으로부터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논문들이 뭐 네이처라든지 이런 쪽에 몇 년 전에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이 그냥 석탄을 많이 사용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를 그냥 무작정 다 태워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석탄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옛날 100년 전 방식이 아니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석유 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라는 점이 이번 위기 상황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의 석탄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실험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 정도로 됐는데 그것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석탄을 또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원가가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균형점을 좀 찾았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석탄과 관련돼 있는 석탄화학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투자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주로 어느 지역으로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 중국 내륙지방 그러니까 내몽골 그다음에 뭐 이런 지역들 석탄이 많은 지역들의 대규모 석탄화학 플랜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것들이 석탄 산지에 있는 석탄화학 컴플렉스예요. 여기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작업을 석탄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화면 보시면 석탄 어디 있나요? 석탄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산더미 같은 석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고무티티 해야 될 것 같은데 깨끗합니다. 없어요. 석탄 어디 있죠? 바닥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석탄화학 컴플렉스가 대규모 플랜트가 석탄 광산 바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바로 캐서 그다음에 이것을 일부 연소시켜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은 그냥 양으로 밀어붙여라고 하지만 그 양을 어떻게 보면 세련된 방식,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 이런 것들도 하는 쪽으로도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석탄화학산업은 석탄 산지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기 때문에 뭐 운반하고 자시고 할 것도 별로 없는 원가 경쟁력이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석탄화학 분야는 지속적으로 1년에 아마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구조조정, 그다음에 고도화,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석탄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국가입니다.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입을 하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양의 석탄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서는 자국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항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도 증산하고 그다음에 셰일도 찾고 있는 석탄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석탄을 가지고 석유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한다. 라고 생각해보면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역량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석탄화학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중요성은 일찌감치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실제로 중국이 이러한 것에 대한 걱정은 이미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전 작년이죠. 2025년에 미국이 주로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이제 에탄이죠. 이 에탄을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제로 전환을 했어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수입량, 수입 에탄 중에 절반이 미국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수입, 뭐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자국은 까다롭게 만들면서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을 죄이기 시작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 내륙지방은 해안지방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산업도 발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이런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석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석탄 산업은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석탄 산업이 계속 유지하려면 석탄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발전 분야 이외에도 이러한 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몽골 비롯해가지고 뭐 신장, 산시성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석탄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석탄화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딱 위기 시에 생각했던 것만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한 25% 정도 수입을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한 350만 정도를 감소시켰다라고 보면 계산해보면 그런 거죠. 한 3분의 1 정도는 중국이 만약을 대비해서 꾸준하게 수입하고 있던 비축량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120만 배럴 정도 수입을 안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쪽으로 가기 위한 용으로 어떻게 보면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이만큼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석탄이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입량을 뭐 줄여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중국은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석탄화학 산업은 중국 산업,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안 좋은 면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오염물질, 온실가스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석유에 비해서 석탄이 훨씬 많은 오염물질들을 방출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그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다 합하면 한 연간 4억 4천만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몇 개 있는 석탄화학 플랜트에서 나오는 전체 온실가스가 6억 9천만 톤 정도 됩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석탄화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산화탄소를 뿜뿜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주 안 좋은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위기 상황 때 자국의 산업, 자국의 경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동안 계속 키워왔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200만 배럴을 수입하던 나라가 800만 배럴만 수입하면 돼. 그러면 하루에 350만 배럴, 400만 배럴이라는 전 세계의 어떤 생산 캐파에서 완충 공간이 생기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2000만 배럴이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해서 우회되는 게 500만 배럴. 그다음에 UAE에서 푸자이라로 나오는 게 한 180만 배럴. 그럼 680만 배럴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2000만 배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어떻게든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남는 거 한 1200만 배럴 정도를 어디선가 채워야 되는데 중국이 그중에서 400만 배럴을 우리가 수요를 안 가져가 라고 그러면 전 세계적인 수급이 어느 정도 숨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거죠. 물론 중국이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리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국제 유가 원유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이 저거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했던 석탄화학이라고 하는 산업이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에 나름대로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그 와중에서 훨씬 많은 온실가스들이 뿜뿜하면서 오히려 기후변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장의 유가를 잡는 데는 중국의 석탄화학 산업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싫어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있는 또는 중국의 산업구조,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나설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원유를 수출하는 중국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